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기쁨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탠리 존슨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하는데 이슬람 신도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마호메트는 역사적 실존 인물로 무덤이 있는데 기독교는 왜 무덤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 경주에만 가봐도 어느 왕릉이라고 하는 이 표지판이 붙여 있으면서 그 왕릉들이 있단 말이지요. 위대한 분들의 이 무덤을 잘 조성해서 관광지로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마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영국 성서학자 도드라고 하는 이 학자는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드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활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각각 살고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발각될까 봐 두려움과 불안으로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또 절망과 낙심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사명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시름시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자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망했던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소심해서 숨어서 지내던 이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도 불안감과 두려움, 허탈감과 절망,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의 이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몸부림쳐 봤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기독론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다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섯 번 사용하면서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데 만일 그렇지 않다는 가정으로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측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 역시 헛되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분명히 사기꾼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망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가정이 필요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아내와 또는 지금 남편과 또 결혼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린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지요. 그래야 노후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제공할 만한 그렇게 큰 질문이 되지 못합니다. 괜히 부부싸움만 만드는 경우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질문 또한 더 이상 필요 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약속대로 허락하신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그 선물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14절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존재도 또 어떤 철학적인 존재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견고한 믿음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을 말씀해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이 거짓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도 아무리 상식이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기꾼 중에 첫째 가는 사기꾼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최근 CBS에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픕니까? 완전 사기꾼이죠, 사기꾼. 영상을 보면 아예 거짓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것을 아예 다 모아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주나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얼마나 미혹의 영이 그들을 꽉 붙들고 있으면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뻔히 절대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자신만 망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포교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그 신천지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이비나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니까 와 대단해 놀랍더라. 야 이제까지 내가 들어보지 않은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더라. 새로운 진리다 새로운 진리.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딜 가서도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아무 데서나 가서나 성경 공부 결코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먼저 교역자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숨어서 조용히 해야 될 만큼 그것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은 종교 모임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어디 가니까 야 사랑도 많고 참 잘해주더라. 야 너무 좋더라.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 모임이 결국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특히 어디 가서나 목회자나 교인들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타켓이 누굽니까? 그들입니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 불만이 가득하고 목회자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한 그 사람이 첫 번째 타켓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가서도 교인 욕하지 마시고 목회자 욕하지 마시고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타켓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절대 진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가오라 하실 때까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현대인들은 절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계속 만들어지는 법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인지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 더 이상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으로 가둬놓고 절대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강단에서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을 만드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절대 진리를 강요하지 마라. 나는 나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라.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과 같이 요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결국 세상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절대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죄사함의 은총을 확증받게 된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적 죽음을 증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면제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지요. 놀라운 거지요.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선물은 우리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도 살아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증명해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모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부활할 것을 증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니라 결국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과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물질을 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헌신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죽음이 위협해 온다고 해도,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위협해 온다고 해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쉴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힘듦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즐거운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기에 약속대로 주신 선물을 우리는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절대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더 이상 절망과 좌절로 주저앉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약속대로 주신 선물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깨닫고 절대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영생의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절대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소망도 갖게 하신 거룩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부활의 확신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참된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절대 진리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이미 약속하신 죄 사함의 은총을 성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약속대로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